재미와 지식의 오디오라이프 팝빵.
안녕하세요, 동물돋보기입니다. 보통 미국을 상징하는 동물은 흰머리 수리, 호주를 상징하는 동물은 캥거루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중국을 상징하는 동물은 뭘까요? 네, 애니메이션 쿵푸 팬더 시리즈로 유명한 동물, 크지만 곰돌이 인형처럼 귀여운 판다입니다. 판다들은 항상 배가 고픈지 대나무를 뜯어서 짭짭 먹고 있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판다가 대나무를 많이 먹게 된 데에는 나름 안타까운 사연이 있습니다. 판다가 원래 야생의 무서운 곰과 같은 육식 포식자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원래 고기를 먹었던 판다가 대나무나 죽순 같은 식물만 먹는 초식주의자가 된 것은 예상치 못한 진화의 결과물이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먹은 대나무의 17%밖에 소화시키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판다는 왜인지 이상할 정도로 편식이 심하다고 하는데 왜일까요? 판다의 번식이 워낙 어렵다 보니 사람들은 수컷 판다들이 혹시 성욕이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닐까 하는 의심을 하기도 합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보시오 의사 양반, 그게 무슨 말이오? 내가 곧땡이라니! 내가 곧땡이라니!
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너무 귀엽고 엉뚱한 매력을 보여주는 판다들이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지, 그들의 상황은 정말 괜찮은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팬더, 판다, 대왕 판다.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판다는 팬더로 불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과거의 미국식 발음으로 팬더라고 알려져 있지만 매력 표기법에 따라 정식 표기는 판다라고 불리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알려진 판다는 원래 대왕 판다, 즉 자이언트 판다가 아니라 지금은 레서 판다로 불리는 판다가 원래 판다였다고 합니다. 판다란 이름은 대나무로 주식으로 하는 동물에게 붙여지는 이름인데요. 자이언트 판다가 더 유명해지면서 자이언트 판다를 판다로 부르게 되고 원래 판다였던 레서 판다가 판다에서 레서 판다로 분류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판다라고 부르는 동물은 자이언트 판다인데 자이언트라는 말은 생략하고 판다라고 불립니다. 즉 판다는 자이언트 판다 혹은 대왕 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판다는 곰과에 속한 동물답게 곰과 비슷하게 생겼고 몸 길이는 150cm에서 180cm 정도이며 체중은 70kg에서 120kg 정도 나갑니다. 간혹 아주 거대한 개체는 160kg까지 나간다고 하는데요. 생김새는 저희가 흔히 아는 백색의 털에 귀한 눈 주위, 그리고 앞발과 뒷다리에 흑색인 털이 있는데 정말 드물게 갈색 털을 가진 개체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갈색 털을 가진 판다를 신링 판다라고 하고 판다와 다른 아종으로 보는데 그 수가 200마리에서 300마리에 불과하고 중국 칠링 산맥에서만 목격되어서 칠링 판다라고 부릅니다. 평균적으로 수컷이 암컷보다 더 무겁고 큰 편이며 앞발은 5개의 발가락 위에 가짜 엄지가 있어서 딱딱한 대나무를 꽉 잡을 수 있고 표피를 벗기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또한 상체가 하체보다 더 길게 발달한 외형 덕분에 100kg에 육박하는 무게에도 불구하고 나무에 쉽게 오를 수 있다고 하네요. 판다의 서식지와 식생활. 고대에는 중국 중남부 지역에 고루 분포 있었고 심지어 중국이 아닌 베트남과 버마 북부 지역에서도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의 기후 변화와 서식지 파괴, 약재로 쓰기 위한 남획이 이어진 결과 현재는 쓰촨성, 산시성, 허난성에 걸쳐있는 칠링 산맥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대나무는 중국을 상징하는 식물로 중국의 중부와 남부 지역에서 5만 제곱킬로미터가 넘는 면적을 덮고 있기 때문인데요. 대나무는 세계에서 가장 빨리 자라는 식물의 한 종류로 중국 전역에 500종 이상의 대나무들이 자라나고 있고 판다의 주식이 되고 있습니다. 판다는 곰과의 동물이다 보니 육식성 양상을 띄었지만 진화의 과정을 거치며 초식동물이 되었습니다. 주식은 대나무이며 간식으로 과일이나 곡물과 계란으로 섞어 만든 빵인 와토우, 그리고 당근 등을 먹습니다. 초식동물은 대체로 먹은 식물의 70% 이상을 소화할 수 있는데 판다는 원래 초식동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소화기관 구조상 대나무 소화율이 17%밖에 되지 않습니다. 판다는 다른 초식동물들에 비해 장의 길이가 너무 짧아 대나무와 같은 섬유질의 식물을 효율적으로 소화시키기 어렵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다는 매일 30kg의 대나무를 먹습니다. 이걸 식비로 계산하면 하루에 100만원꼴의 대나무를 먹어치운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소화를 제대로 못 시키는데 왜 먹는 걸까요? 이 미스터리가 궁금했던 학자들이 유전자를 모두 분석한 결과 나온 가장 의미 있는 결론이 하나 있는데 이것입니다. 그 이유는 판다가 진화를 하면서 고기의 맛을 느끼는 단백질을 형성하는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생겨 고기의 맛을 느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힘들게 사냥해서 잡아놓은 고기를 먹을 때나 대충 주변에 널려있는 대나무를 뜯어먹는 것이나 맛에 있어서 별다른 차이를 느끼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처럼 대나무나 죽순을 뜯어먹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판다는 곰과 동물 중에서도 유일하게 숨겨진 엄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오로지 대나무를 안정적으로 쥘 수 있게 진화한 판다만의 특징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런 특성은 계속 유전이 되어 선천성 섭식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어버렸습니다. 또한 판다는 편식쟁이라고 할 정도로 입맛이 매우 까다롭다고 하는데요. 아무 대나무나 먹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주 먹던 대나무 종류만 먹거나 특별히 엄선한 죽순을 줘도 냄새만 맡고 쓱 내려놓고 자리를 뜬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같은 대나무라도 철마다 종류나 먹는 부위도 다르다고 합니다. 판다의 번식. 판다는 원래는 1970년대 말까지는 개체수가 1000마리도 안 되는 멸종 위기까지 갔었습니다. 그러다 지금은 판다를 보호하여 전 세계적으로 개체수가 1600마리에서 2300마리 정도로 늘어남으로 인해 멸종 위기종에서 멸종 취약 부종으로 바뀌었는데요. 하지만 최근에 다행히 그나마 멸종 취약 부종에서 취약 부종으로 바뀌었습니다. 중국을 포함해 세계에서 태어나는 판다는 매년 평균 30마리도 안 되고 새끼가 태어나더라도 매우 연약하여 일주일 내에 죽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모처럼 출산을 해도 미숙아로 태어나 죽은 경우도 많고 개체마다 다르지만 모성애가 없는 판다도 많아서 새끼가 굶어 죽든 말든 놔두는 경우도 많습니다. 간혹 한 마리가 아니라 쌍둥이를 낳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판다는 한 마리만 챙긴다고 하는데요. 그렇다 보니 야생에서도 새끼 판다의 생존율은 30%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판다는 가임기가 1년에 한 번, 그것도 1일에서 3일 정도밖에 안 되며 짝짓기 성공이 쉽지 않아서 인공수정까지 한다고 합니다. 이렇다 보니 판다는 성욕이 없거나 적은 동물이 아닐까라는 설도 돌았는데요. 하지만 판다는 실제로 성욕이 넘쳐나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실제 전문가들은 판다의 번식이 어려운 이유로 인간의 남획과 서식지 파괴, 지구의 환경 변화를 꼽았는데요. 성욕이 적다는 말은 근거 없는 헛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사육되는 판다는 번식시키는 일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하네요. 왜 그럴까 싶어서 알아보았습니다. 원래 판다는 새끼 판다가 태어나면 어미 판다에게서 2년에서 3년 정도로 같이 있으면서 살아가는 기초적인 지식이나 번식 과정을 보고 배우는데 대부분의 동물원에서 사육되는 판다는 새끼를 어릴 때부터 암수를 나눠 관리하다 보니 번식 과정을 보고 배우지 못해서라고 합니다. 심지어 중국에서는 사육되는 판다에게 교미를 돕기 위해 비아그라를 먹이거나 판다의 교미 영상을 보여주는 등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어미를 대신해서 인간이 태어난 새끼 판다에게 젖을 먹이란 방법까지 고안했다고 하는데 아쉽게도 초반에는 생존율이 더 떨어졌다고 합니다. 갓 태어난 판다들은 스스로 배변을 못하기 때문에 어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기에 변비로 죽고 말았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그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는 새끼 판다의 배변을 촉진하는 법을 알아내 지금은 현재 90% 정도의 생존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이 판다의 애정결핍을 초래하여 성체가 되었을 때 성욕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걸 발견했는데요. 그래서 현재는 출산 직후 일정 기간 동안 새끼 판다를 어미 판다가 직접 키우게 한다고 합니다. 이렇듯 사람들의 많은 노력과 보호 덕분에 판다는 개체수도 확실히 늘었고 멸종 위기에서 취약 부종으로 바뀔 수 있었습니다. 판다는 중국의 소유물, 야생에서의 판다는 현재 중국에만 있는데 세계 각지의 동물원에는 판다가 있습니다. 대신 그 판다들은 중국에서 두 당 판다 임대료를 내고 빌려오는 개념인데요. 이것 때문에 말도 많았습니다. 중국을 통치하는 세력의 외화벌이 수단 아니냐, 판다 착취 아니냐는 등 말이 많았는데요. 하지만 중국에서 판다를 현재 2000마리까지 늘린 것은 중국 정부의 연구와 보호 덕분이라고 합니다. 판다 임대료의 상당 부분은 이 판다 보호에 필요한 자금으로 쓰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호주의 코알라는 멸종 위기종이라 하더라도 5만 마리 정도의 개체가 분포하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관리가 필요 없지만 판다는 기껏해야 2천 마리 정도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 차원의 보호가 당연히 필요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돈을 낸다고 무조건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중국과 그 상대국과의 외교 관계, 동물원의 환경이나 사육 능력까지 고려해서 빌려주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빌린 판다에게서 새끼 판다가 태어난다 해도 중국의 소유물로 간주되고 일정 기간 키우다 다시 중국으로 보내야 한다고 합니다. 하나 사례를 들자면 우리 한국의 경우를 들 수 있는데요. 1994년 용인 자연농원에서 10년 동안 사육할 것을 목표로 수컷 하나, 암컷 하나 이렇게 판다를 들여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1997년 불어닥친 외환위기 IMF로 인해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게 되었고 1998년에 판다들은 다시 중국으로 반환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후 용인 자연농원이 에버랜드로 바뀌고 난 후인 2016년에 다시 다른 판다 암수 두 마리를 들여왔습니다. 그러다 2020년 7월에 그 판다 두 마리에서 국내 최초로 새끼 판다가 태어나게 되었고 지금은 에버랜드에서 키우면서 지내고 있지만 4살까지 키우다 중국에 반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소유물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이겠지만 판다의 번식 자체가 워낙 어렵다 보니 지금은 판다가 더 늘어나고 살아갈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저렇게 임대료를 받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판다를 그냥 임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재정 상태까지 보는 것이라면 단순히 외화벌이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제가 오늘 판다에 대해서 준비하고 알아본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번엔 더 재밌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는 동물 돋보기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